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은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사람은 하면 바로 모세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는데 그냥 그가 말로 인도하여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럴 때에 이방인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능력의 종 엘리야.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삶과 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역사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이어서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하여서 천사의 징계로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가 정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가 잘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고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거룩히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하고 두려운 말씀이었든지 그에게 나오는 사람마다 이 칼같이 날카롭고 망치처럼 강력한 그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은 이렇게 놀랍고 강력한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사역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과연 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요한이 바로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보내셨고,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중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대의 요단 강변에서 있었던 사건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선포되는 사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증거할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였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소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가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고,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젊은이들과 별 다르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한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를 보면서 그를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모든 사람의 눈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고 사람들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된 것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이 갈망하고 있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다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을 때에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실 때에 그분을 다른 어떤 이미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주님께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하여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신뢰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고 장작 위에 그를 눕혀놓고 칼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대신 그의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이 양, 이 양이 바로 희생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양,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이 희생의 양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희생의 어린 양에 대한 더 분명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하되 그 뼈는 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피를 집의 문에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갔고 그 집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에 있었던 그 희생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양이 어떤 양인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희생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린 양, 짐승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양은 짐승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마치 제사 때 희생당하고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광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동안 역사를 통하여 자기 선조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늘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구원자가 바로 여기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외칠 때에 그분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어떠하였을까요? 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펼치고 있는 이 요한의 사역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고 요한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사용한 이 특별한 명칭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때에 이 말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어린 양은 단순히 어떤 귀여운 양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험없고 순전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의 용도는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의 용도는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용도입니까?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용도였습니다. 그것은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 어린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양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험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실체인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희생되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대속죄일에 있었던 아사셀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고 고도 하는데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고 죄를 고하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보내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의 어린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니라. 이 희생의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를 떠나보낼 때에 내가 그가 너희를 속죄하고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정결케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사셀의 염소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사람들의 죄를 어린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모든 신약 성경의 이 교훈들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이 말씀들과 그리고 이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도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교훈들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죄사함을 얻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로 지붕에서 달아내려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보다도 더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별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르쳐줍니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죽음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한 죄인인 여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고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자기의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녀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하였고 주님은 그녀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어깨 위에 모든 세상의 죄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죄라고 말할 때 이 세상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죄를 그가 다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죄를 지고 간다고 말할 때 이 세상죄는 바로 모든 종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와 악을 그가 다 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에 자기의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합니다. 저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에 있었던 이 죄악들은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끄럽고 흉악한 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내어놓을 수도 없고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죄인이라고, 제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은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족들을 늑탈하던 이 군병들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였던 이 세리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용서받았고 자기의 몸을 파는 창녀들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었던 흉악한 강도도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흉악한 강도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오신 것입니다. 주원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허탄한 곳에서 돌이켜 그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두지 마시고 TV에도 두지 마시고 영화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눈은 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험하니까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에 수많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 독 있는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자기의 장막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그 불뱀을 매달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외치며 온 이스라엘 진을 돌아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개를 들어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고개를 들려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바로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보라 말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할 때에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요한이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